BOA 세계 뉴스입니다. 하마스가 완전하게 파괴될 때까지 가자 지구에서 영구 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제안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힌 휴전안의 주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6주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이 부분 철군하고 일부 인질을 석방하며 양측이 적대 행위의 영구 중단을 협상하는 내용을 담은 휴전안을 이스라엘이 제안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1일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군사 통치 능력을 파괴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에 합의할 것이라는 개념은 실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휴전안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의 30년 집권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1일 총선 개표가 99% 마무리된 상태에서 ANC는 40.2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ANC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57.5%를 득표했습니다. ANC는 여전히 일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50%를 득표하지 못한 것이 전례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선거 운영 당국은 최종 개표 결과를 2일이나 아니면 더 빨리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정당들은 연정 구성 협상에 들어가기 전 최종 결과를 기다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ANC 외 주요 정당으로는 중도 성향의 제1야당인 민주동맹, 극좌 성향의 경제자유전사, 그리고 과거 ANC를 이끌었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MK당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 계획이 중국 측 요구 및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대와 여전히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생각과 우려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렸고 모든 당사자와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촉발된 전쟁을 끝내려는 희망에서 평화회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분쟁 당사국인 러시아는 이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중립이라고 강조해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남중국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31일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떤 필리핀인이라도 중국의 고의적인 행위로 사망하면 이를 전쟁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의 조약 파트너들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남중국해가 여전히 워싱턴의 주요 초점이며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도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 사이 오래된 분쟁이 공격적인 충돌로 격화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했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1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산과 오해를 피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31일 이번 행사와 별도로 둥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두 사람 간 자세한 대화 내용을 밝히기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국이 다시 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전날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한 연설과 관련해 필리핀이 어떻게 주권을 지키고 있는지 강력하게 전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미국을 만나다가 방송됩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음식인데요. 이번 화에서는 미국 남서부 지역 중 텍사스를 여행하실 때 꼭 드셔보면 좋을 남서부 지역의 명물 음식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알록달록 수천 종이 넘는 캔디와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소다수가 자랑인 오스틴 빅탑 캔디쇼. 텍스믹스, 즉 텍사스 스타일로 재해석한 멕시코 바비큐 메뉴로 인기를 모는 샌 안토니오 킹스 하이웨이 브루앤큐. 그리고 샌 안토니오 명물 멕시칸 레스토랑인 라 마가리타를 들러봤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음식의 세계로 떠나보실까요? 자유의 나라 미국.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지고 친숙한 나라 중 하나이기도 한 미국은 다양성, 열정, 그리고 매력을 지닌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자랐고 그 전문통역사로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이어온 전솔지입니다. 이런 다양한 매력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리기 위해 제 발로 직접 뛰어 미국의 전 지역을 여행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텍사스 오스틴은 신구가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해내는 도시입니다. 텍사스 중앙에 위치한 이 도시는 주 정부가 있는 주의 수도이자 관광객이 와서 가볼 만한 특이한 관광지와 놀거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 오스틴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빅탑 캔디숍인데요. 이곳의 특이한 창업 스토리를 설명해줄 오너 브랜든을 만나보았습니다.
Big Top Candy Shop is just a carnival, a cavalcade of confection and candy.
빅탑 캔디숍은 캔디와 과자의 축제와도 같은 곳이에요. 처음엔 서커스 천막과 관련된 이야기부터 만들었어요. 1800년대 후반의 어느 해에 망가진 서커스 마차에서 영업을 시작한 것으로 이 가게의 시작을 정했어요. 그 당시 오스틴에서 서커스 공연자들의 발이 묶였는데 코끼리를 이용해서 이 매점 마차를 물속에서 꺼내고 언덕 위로 끌고 온 다음에 오래된 서커스 열차에서 솜사탕과 초콜릿을 전시했는데 입구부터 재단까지는 대략 30m 정도 돼요. 저희는 정말 다양한 과자를 팔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캔디 가게 중 하나죠. 수천 종류의 상품이 진열되어 있고 셀프 서비스 캔디통도 수백 개 있으며 쿠키와 초콜릿 과자도 수백 가지나 있어요.
추천 음료는 옛날 방식으로 만드는 소다수인데요. 다양한 맛이 나는 나만의 소다수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마셔봤습니다.
빅탑 소다 판매기에서 자신만의 소다를 직접 만들 기회를 얻으셨어요. 100년 전에 소다수 제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선택한 맛으로 소다수를 만들 수 있다니 마치 바텐더라도 된 느낌이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수박 맛을 선택한 후 탄산수를 섞어 주었습니다.
These are carbonated water arms. 이건 탄산수 수도꼭지인데요. 물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탄산수 제조기와 연결돼 있죠. 그걸 6초 정도 당겨주세요.
주문하신 수박 소다 나왔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수박 맛이 나고.
Kids of all ages, if you will, just come into Big Top.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저희 빅탑에 와서 살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다양한 과자를 산답니다. 각 지역의 유명한 과자를 공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어떻게든 공수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의 과자를 선보이죠. 이쪽에는 극장 경기장에서 파는 과자들이 있고 그 반대쪽에는 솔트워터 태피가 종류별로 잔뜩 진열돼 있어요.
즐겨 먹는 1940년대 엿과 비슷한 캔디예요. 정말 종류가 다양했는데요. 심지어는 치킨 와플 맛도 있었습니다.
We've got chicken and waffles. Here, chicken and waffles. There. Yes.
Oh my gosh, it does smell like waffles. And
it's, yeah, it's fantastic.
Huh. I'm totally hiding it here.
빅탑 캔디숍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먹지?
And they are legitimate insects. They are real. That's
그건 진짜 곤충이에요. 흉내만 낸 게 아니라 진짜 귀뚜라미 사탕이죠. 매미 사탕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곤충 사탕을 팔고 있어요. 소금 식초 귀뚜라미 사탕도 있고 애벌레 사탕은 바비큐 맛이 들어갔어요.
Wow, I don't know what to say. I'm kind of afraid of them, but oh wow.
Our chocolate covered bacon has really put us on the map. We were the
first. 초콜릿을 바른 베이컨 때문에 유명세를 탔어요.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선보였는데 많은 곳에서 따라하고 있죠. 소금에 절인 베이컨 두 줄에 초콜릿을 바르고 그 위에 소금을 뿌리죠.
Here we are with Big Top's famous chocolate covered bacon.
빅탑의 인기 상품인 초콜릿 베이컨이에요. 더블 베이컨 초콜릿 바라고도 부르는데 베이컨 두 줄을 썼기 때문이죠. 훈제 베이컨을 초콜릿에 담근 다음에 그 위에 소금을 뿌리죠.
맛있어요.
The community that Big Top is in, the South Congress community, the South Austin.
빅탑 캔디숍이 위치한 이 지역은 사우스 콩그레스와 사우스 오스틴인데 항상 이 지역에 무언가 기여하고 싶었어요. 이곳에서 산 지 22년 됐는데 정말 많은 영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지역에 무언가를 되돌려주고 싶었어요. 제가 이 지역의 문화와 음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던 것처럼요. 지역 손님들이 저희 가게를 마음껏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Maybe I'll never have to contemplate what we were.
손님들이 즐거워하면서 웃는 것을 보기만 해도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키니까요.
저는 이 환상적인 도시와 역사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샌안토니오의 유명 명소인 리버워크를 방문했습니다. 샌안토니오 강을 두른 이 24km의 길이의 도로를 따라 걷다 보면 한눈에 도시의 역사와 매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강상도 식후경인 만큼 도로 주변에는 수많은 상점, 바, 그리고 음식점이 널려 있어 끼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쇼핑도 마찬가지고요. 샌안토니오는 역사적인 스페인식 성당이 많은 탓에 성당의 도시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한 성당에 매년 40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든다고 해요. 그중 알라모 성당은 텍사스 역사의 중추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성당입니다. 텍사스 남쪽 중앙에 위치한 샌안토니오는 텍사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한 곳입니다. 인구수로는 미국에서 10위 안에 드는 도시인 만큼 진정한 대도시의 매력을 뽐내는 곳입니다. 거기에 차분함과 친근함도 갖추고 있어서 도시는 차갑다는 편견을 깨는 곳이죠. 미국 내에서 가장 히스패닉 인구 비중이 높은 도시 중 하나답게 히스패닉 문화가 샌안토니오의 음식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텍스멕스로 알려진 텍사스 스타일 멕시코 음식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텍사스주는 바비큐가 특히 유명한데요. 바비큐 굽기 대회도 있을 정도로 자신들만의 비법을 연구합니다. 킹사이웨이 브루앤큐 레스토랑은 제대로 된 텍스멕스 바비큐가 뭔지를 보여줍니다. 에밀리오 솔리즈는 그만의 비법으로 직접 바비큐를 굽는데요. 이를 텍스멕스 스타일이 접목된 멕시큐라고 부르더라고요.
Our dishes are a little different than traditional Texas barbecue because we don't.
저희 요리는 전통적인 텍사스 바베큐랑은 좀 달라요. 오크나무와 훈제기를 써서 훈제하는 건 전통적인 텍사스 방식과 같지만 좀 다른 방식으로 서빙하죠. 대부분의 멕시코 식당에 가면 토르타를 팔아요. 토르타는 아사다나 귀사다 고기가 들어간 큰 샌드위치죠. 하지만 저희는 슬라이스 소고기 가슴살이나 이 훈제 슬라이스 칠면조 고기, 다른 훈제 고기, 소시지 등을 넣어요. 멕시코 문화와 텍사스 문화가 결합된 거죠.
I'll get here about 5 in the morning. Re-soak the fire, keep it going.
전 오전 5시에 출근해서 장작불에 뗄감을 더 넣고 소 가슴살, 갈비, 돼지고기, 칠면조 고기를 넣고 귀사다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닭고기, 콩, 밥을 준비하죠. 11시가 되면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미 많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면 보통 오후 4시에는 재료가 다 떨어지죠. 하지만 영업이 끝나도 바로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다음날 음식을 준비해야 해요.
그러나 에밀리오가 얘기했듯이 지금처럼 유명세를 타기 전인 초기엔 상황이 매우 힘들었다고 합니다.
텍사스에서는 가족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의 소중함을 많이 듣고 자라죠. 그래서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먹을 때 가족들과 보냈던 특별한 순간을 이모 집이나 삼촌의 집에 온 듯한 느낌을 받고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함께 먹었던 추억의 음식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So this is our pork belly. You can tell the skin's off, so you don't have that. You know, if it was on.
이 돼지고기는 지금은 껍질을 벗겨낸 상태인데 이쪽에는 살코기가 많은데 반대쪽을 보면 비계가 더 많아요.
This is one of the Korean people's favorite.
삼겹살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돼지 부위예요.
한국 식당이나 다른 아시아 식당에 가면 메뉴에 항상 맛있는 삼겹살 요리가 있더라고요.
삼겹살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고기인데요. 에밀리오는 삼겹살을 타코 스타일로 준비하더라고요. 먼저 고기를 한입 크기로 자른 후 양면을 후추와 소금으로 넉넉히 간합니다. 사실 재료 준비 과정 자체는 매우 간단했고요. 에밀리오의 설명을 들어보니 진짜 비법은 양념 후 고기를 굽는 온도와 시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And coarse black pepper. You can see it's just really coarse.
굵은 후추를 뿌려줘요. 정말 굵어요. 후추를 듬뿍 뿌려요. 소금과 후추를 뿌리고 나면 훈제기에 바로 넣어서 225도의 온도로 2시간 30분 정도 구워요. 그렇게 구운 뒤에 꺼내면 안에 고기는 부드러워지고 겉의 껍질은 바삭바삭하게 돼요. 그걸 얇게 잘라서 토르티아에 넣으면 정말 맛있어요.
You know, when we were making the menu, we wanted to make sure that we had the tacos in there because that's something.
처음 메뉴를 만들 때 타코를 넣고 싶었어요. 이 타코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삼겹살을 이용한 메뉴를 생각해냈어요. 삼겹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기거든요. 간단하게 소금, 후추만 뿌려서 구워준 다음에 토르티아에 올리고 양파와 고수를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All right, here you go. You ready for this?
맛볼 준비 됐나요?
Oh, thank you so much.
보라초 콩스프도 몇 개 올렸어요.
Okay, these are brachio beans.
Brachio means drunk in Spanish.
네, 보라초예요. 보라초는 스페인어로 취했다는 뜻이에요. 요리 안에 맥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Good, yes. Awesome, yes.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그게 오늘 마지막 주문이에요. 운이 좋았어요.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다음은 불판이 지글거리는 파이타로 명성을 떨치는 레스토랑 라 마가리타인데요. 매니저 헤럴도를 만나봤습니다.
I've been working for the Cortez family for the last 22 years.
저는 지난 22년 동안 코르테즈 가족과 함께 이곳 라 마가리타에서 일했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좋아하는데 특히 이 레스토랑을 정말 사랑하죠. 우리 메뉴를 맛본 사람들이 미소 짓는 걸 보면 정말 기뻐요. 상징하는 의미도 마음에 들고 건물도 좋아요. 아주 독특하죠. 프랑스 스타일의 건물이에요.
레스토랑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직원분들도 엄청 친절하고 따뜻하고 쾌활하고요. 음식은 물론이고 멕시코 라이브 음악을 연주하는 마리아치 밴드까지 정말 모든 면에서 멕시코 전통 문화를 고객과 공유하고자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라 마가리타는 파이타를 처음으로 소개한 레스토랑이에요. 1년 파이타 판매량은 11만 킬로그램에 달하죠.
스코티 스테이크 파이타는 누가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건 카리뇨의 아버지인 코르테지 씨예요. 스커트 스테이크라는 걸 파는 걸 봤는데 거기서 고기에 양념을 하고 얇게 썬 다음에 뜨거운 철판에 올려 내놓는 흰 메뉴를 떠올렸죠. 그게 파이타의 시작이었어요. 저희가 그런 메뉴를 소개하기 전에는 스커트 스테이크는 갈아서 햄버거 고기로 썼죠. 그런데 이 요리를 선보이고 난 후로는 그런 소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어요. 자, 파히타를 만들어 볼게요. 스테이크는 어느 정도 익히는 걸 좋아하나요? What's your favorite? 알겠어요. 저는 미디움 레어를 좋아해요. 고기의 향이 좋거든요. 이제 됐어요. 이제 고기에 양념을 하고 얇게 썬 다음에 양파를 넣을게요.
주재료인 치맛살 스테이크는 미디움으로 구워져 육즙과 향이 정말 딱 좋았어요. 냄새를 맡자니 군침이 얼마나 도는지. 양도 많아서 하나로 두 명이 먹겠더라고요. 이게 바로 라 마가리타의 그 유명한 파히타입니다. That's a very sizzling fajita. La Margarita. 성공은 발상의 전환에 있는데요. 스테이크용으로 맛이 없어 버려지는 치맛살을 소스에 재운 후 구워 풍미 가득한 별미로 만든 것이죠.
이건 몰가헤테 살사라고 해요. 구운 토마토와 구운 피망, 양파가 들어갔죠.
잘 먹겠습니다.
매운 소스가 풍미를 살려주죠. 양파를 비롯한 다양한 재료가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져요.
We don't work for the Cortez family. We work with the Cortez family. And really, that makes all the difference in the world.
우리는 코르테즈 가족 밑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코르테즈 가족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런 점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든답니다. 모두가 그런 문화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코르테즈 가족들까지도요.
When we do something right for a
모든 이들이 저마다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말 특별한 경험이에요. 손님에게 기쁨을 주거나 손님의 불만을 해결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직원을 도와줄 때면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도움을 줬다는 생각에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이번 화에서는 텍사스주의 두 도시 오스틴과 샌안토니오를 돌아봤는데요. 제대로였던 식도락 여행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 활기 넘치는 도시 자체 분위기 못지않게 이곳에서 먹고 마시며 느낄 수 있는 멕시코 식도락 문화와 또 로컬 분들의 이야기 또한 놓칠 수 없는 감동이었죠. 오스틴에선 기묘하고 흥미로운 분위기의 빅탑 캔디숍을 가봤어요. 샌안토니오에선 에밀리오를 만나 그만의 비법으로 구운 멕시큐 타코도 먹고 그의 성실함에도 감동을 받았고요. 지글거리는 파이타의 원조인 라 마가리타에서 헤랄도도 만났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본 오스틴과 샌안토니오는 모두 개성이 넘치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하고 깊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도시도 매력적이었고요.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저와 기꺼이 나누어준 분들이 마음씨도 감동적이었어요. 앞으로의 여행에서는 또 어떤 미국의 숨겨진 매력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궁금해지네요. 그럼 다음 여행을 떠나 더 알아볼까요? 가시죠.
지금까지 미국을 만나다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주말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탈북민들의 이야기, 자유를 찾아서가 방송됩니다.
한국에 정착한 뒤 꾸준히 오카리나만을 바라보고 연주해온 김정우 씨. 그렇다면 먼저 정착한 가족, 어머니는 그런 김정우 씨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실 계속 어머니는 겉으로는 이제 응원을 한다고 하지만은 저희 어머님은 그냥 다른 수많은 어머님들처럼 똑같이 이제 남들처럼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꾸준히 그냥 월급쟁이로 하면은 좋겠다라는 항상 그런 마음은 있어요. 하지만 그냥 겉으로 내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거절을 못 하시는 거죠. 큰 무대에 이제 어머니를 초청해서 이렇게 보여드려도 항상 약간 우리 엄마는 노심초사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길 바라셨던 어머니. 그런 마음을 알게 김정우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자신을 홍보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채널 개설이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 그 오카리나 유튜브 채널을 명스 아트빌리지라는 채널로 열었다가 지금은 사업자 등록증을 오카리나 세계속으로라고 명칭을 바꿨습니다. 이유가 그 제가 활동명을 김명으로 활동명을 쓰다가 아티스트 네임을 김명으로 쓰다가 김정우로 그냥 본명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명스 아트빌리지는 좀 그거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오카리나 세계속으로라고 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활동을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다고 합니다.
2009년? 그때 처음 개설을 해가지고 공연 다녔던 것들, 뭐 내가 오카리나로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생각나면 항상 이제 뭐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고 항상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한동안은 저희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한 2, 3년 동안은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오카리나 세계속으로 채널을 다양한 콘텐츠와 또 커버곡으로 많이 협업해가지고 많이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탈북민이다 보니까 북한에 관련된 콘텐츠와 또 오카리나에 관련된 콘텐츠를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많은 지자체에 홍보도 하고 많은 곳에 오카리나 김정우를 많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오카리나 세계 속으로의 구독자는 곧 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떤 콘텐츠를 주로 올릴까요?
많은 커버곡들이 있고 지금 한 콘텐츠가 100개 정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악기를 통해서 꿈꾸고자 하는 바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꾸준히 뭐 라이브도 가끔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고 가장 메인이 되는 콘텐츠는 아무래도 오카리나 커버곡들입니다. 섬집악이라든지 뭐 새소리라든지 또는 뭐 천개의 바람이 되어라든지 뭐 북한의 많은 곡들도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요. 소쪽새야라는 곡도 제가 커버를 해가지고 올렸고요. 그리고 오카리나 레슨 콘텐츠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오카리나를 연주할 때 이렇게 하면 좀 더 쉽더라라는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콘텐츠로 제작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께 소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제가 가끔 뭐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갈 때 뭐 브이로그 같은 거 만들어서 올리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하고 오늘 같은 이런 버스킹 공연 같은 것들을 하면은 이곳에서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편집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일 그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했기에 신경 쓸 일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이걸 시작했을 때는 너무 즐겁고 막 좋았는데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니까 너무 많은 직업들을 한꺼번에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혼자서 조명도 다룰 줄 알아야 되지, 카메라도 다뤄야 되지, 편집도 해야 되지, 색감 보정도 해야 되지, 의상도 신경 써야 되고, 메이크업도 신경 써야 되고, 헤어도 신경 써야 되고, 장소 선정, 오디오를 어떻게 또 안 물리게 또는 자막을 만들기 편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영상 제작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너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이제는 최대한 편하게, 최대한 이제 장소를 이동하지 않고 그렇게 좀 꾀를 부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자연을 되게 좋아해요. 오카리나가 흙의 악기다 보니까 저런 뭐 마포공원이나 하늘공원이나 뭐 이런 공원 같은 데서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은 불특정 다수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댓글을 받거나 그로 인해 상처받기도 했다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하며 이제는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고 합니다. 오카리나 연주자 탈북민 김정우 씨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박영섭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대학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부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캘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켈텍은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시에 있는 연구 중심형 대학으로 동부에 있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MIT와는 쌍벽을 이루는 명문 사립 공과대학교입니다. 규모는 비록 작지만 영향력만큼은 MIT 못지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38년간 대학 진학 상담과 교육을 해온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의 설명 먼저 들어보시죠.
비록 작은 규모이지만 이 학교에서 배출해낸 기라성 같은 졸업생들은 연방항공우주국 나사를 비롯해 국내 최고의 연구기관들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비에 불균형을 이룰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학교라고 주간지인 타임즈는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920년 1월에는 50만 달러의 자산을 보유한 미약한 대학이었지만 이웃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컴퍼니, 카네기 재단, 구겐하임 재단 등이 대학의 근대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아낌없이 해줬고 특히 1928년 락커펠러 재단은 칼텍에 600만 달러를 출원해 200인치에 달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천체만원 연체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 칼텍은 동부의 명문 MIT와 나란히 공학 부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명문 공학대학의 위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칼텍은 어떤 교육 이념을 가진 학교인지도 한번 알아볼까요?
개교 당시 교육계, 정부기관,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창조성이 뛰어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훈련시킨다는 설립 이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교육 이념은 한 세기가 지났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칼텍의 정신이 되고 있습니다. 1920년 불과 9명의 대학원생, 359명의 학부생이었던 칼텍은 현재는 120여 에이커의 캠퍼스 부지에 1200여 명의 대학원생과 950명가량의 학부생, 그리고 900여 명의 교수 진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켈텍은 또 유난히 아시아계 학생이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흑인 학생들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이 켈텍의 신입생 입학 사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도움말로 알아볼까요?
2018년 신입생 입학 자료를 살펴보면 8,200명 넘게 지원해서 6.6%의 입학률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231명이 등록했습니다. 입학사정국 자료에 의하면 이 중 특별히 불우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고교 생활을 한 학생들 25%가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칼텍은 홀리스틱 입학사정 방식을 실시하는데 지원자의 학업의 우수성인 양적인 평가와 지적인 탐구력을 심사함과 동시에 지원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칼텍에 적합한 인물인지 심도 있게 평가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켈텍 입학 사정국이 특별히 지원자들에게 요구하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학생은 STEM을 진정 사랑하고 STEM에 대해 모든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STEM은 STEM으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표현하는 약자입니다. 만약 고교 시절 STEM에 대한 열정이 있었지만 이를 참고할 기회가 없었다면 칼텍에서는 그러한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칼텍은 재학생들에게 다 똑같은 관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STEM에만 전력을 다할 수 있고 STEM과 인류와 STEM과 축구, STEM과 음악 등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접목시켜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켈텍의 기숙사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켈텍은 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를 하우스, 즉 집이라고 부르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우 씨 설명입니다.
1931년에 건립된 4개의 기숙사인 플라이터, 다분이, 플라닝, 그리고 위켓츠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의 전통적인 기숙사 모형을 그대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로이드, 페이지, 루덕이라는 이름의 3개의 기숙사가 추가로 건립됐습니다. 각 기숙사에는 평균 65명에서 100여 명 정도 단위에 1학년부터 4학년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 생활하며 각 건물마다 사감이 함께 건물 안에서 생활하며 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1996년에는 8번째 기숙사인 에버리 하우스가 건립됐는데 학부생, 대학원생, 교수진, 때로는 외부에서 초빙되어오는 초빙 교수진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네, 켈텍 측은 기숙사를 하우스, 이 집이라고 명명한 것에 걸맞게 학생들이 최대한 집에서 느끼는 것 같은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데요. 예를 들어 교내 식당에서도 학생들이 대충 식사를 때우지 않도록 워크스터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내에서 근무하는 학생들을 통해서 마치 고급 식당에서 대접받는 것 같은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켈텍의 명성은 제트추진연구소, 베크먼 연구소, 팔로마 관측소, 멜리컨 도서관 등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부속 연구소들이 여럿 있다는 것으로도 입증됩니다. 그 중에서도 화성 탐사의 주역인 제트추진연구소는 미 연방항공우주국 산하기관으로서 1930년대 중반에 켈텍 캠퍼스에 세워진 이래 지금까지 켈텍에 관리하고 있는데요. 교육 전문가 손승호 씨 설명입니다.
제트추진연구소 JPL은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난 다른 행성으로까지 우주선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태양계 안에 있는 달뿐만 아니라 수성에서부터 해왕성을 탐사해 왔습니다. 우주개발 사업만 40건이 넘고 이미 우주를 항해하고 있는 20여 개의 무인 우주선을 관리하고 있는데 예산만 해도 25억 달러였습니다.
네, 재학생들뿐만 아니라 선배 동문과도 끈끈한 정과 인맥으로 명성이 나 있는 켈텍은 MIT와는 최우수 공대라는 명성을 놓고 늘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얘기도 많다고 합니다.
켈텍 캠퍼스에는 플래닝이라고 불리는 대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대포는 대학의 중요한 행사나 졸업식 때 슈퍼를 발사하는데 켈텍이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3월 익살 맞은 MIT 재학생 수십 명이 대륙을 횡단해 이사시 센터로 가장해서 칼텍 캠퍼스에 있는 이 대포를 훔쳐 다시 대륙을 횡단해 MIT 교정에 전시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반격으로 다음 달 이번에는 대형 추록을 몰고 온 칼텍 재학생 20여 명과 보스턴에 거주하던 동문 7명이 합세해 MIT 교정에 진격해 간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앞에는 이 대포는 원위치로 돌아간다. 뒤에는 아무나 칼텍에 들어갈 수 없다고 쓰여진 칼텍 유니폼을 입고 들어가 플래닝 대포를 도로 가져왔습니다.
네, 대륙을 횡단해서 왕복 6,000마일, 무려 9,600km 이상을 여행하고 돌아온 이 플래밍 대포는 지금도 켈텍 교정에 고이 전시돼 있는데요. 켈텍과 MIT, 이들이 얼마나 학문의 최고 자리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재밌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성의 산실 미국 대학을 찾아서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음 주 또 다른 미국의 대학 소개해드리기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여성 경주용 자동차 경기 레이서를 소개합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주말이면 찾아오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대회가 열렸습니다. 인디 500으로도 불리는 이 경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500마일, 804km를 달리는 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를 돌며 열리는 포뮬러1과 프랑스 르망에서 열리는 세계 내구 선수권 대회 르망 24시와 함께 세계 3대 모터 스포츠로 손꼽히는데요. 단일 스포츠 행사 하루에 30만 이상의 관중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33대의 오픈휠 자동차, 그러니까 휠 타이어 자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경주용 차량이 모터 스피드웨이 약 4km 타원형 경주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200바퀴를 돌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인디 500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1911년 첫 경기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던 레이 헤룬 선수는 평균 속도 시속 약 120km를 달렸고 이후 승자의 평균 속도는 시속 260km를 넘었습니다. 상금도 차츰 올랐습니다. 이 경기 최종 우승자가 가져가는 상금은 입장권 판매 액수와 판매량과 후원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올해 승자가 가져갈 상금은 약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대회는 우승자가 우유를 마시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는데요. Who drinks the milk?라는 말은 누가 인디 500에서 승리할까라는 의미의 관용어라고 하네요. 경기의 승자는 우유를 마시고 우유를 머리 위에 끼얹는 세리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디 500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는 사실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출전자의 99%에서 100%가 남성입니다. 미국의 인디 500 역사상 단 9명이 여성이었던 사실이 이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이들 여성 중에 2명을 히스토리 메이커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유일한 여성으로 경기를 달렸던 캐서린 레그 선수, 또 미국 여성 최초로 이 대회 출전 자격을 얻어냈던 제니 거스리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는 운전할 때 얼마나 빨리 달리세요?
규정 속도를 지켜야죠.
재미없어.
아, 근데 점점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점점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도 많고요. 사고가 났다 하면은 뭐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생기니까
그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 평소에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도성민 기자처럼 달리다가 갑자기 이 스포츠 차량이 진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엔진 소리를 내면서 와 옆으로 지나만 가도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두 명의 여성이 사실 이 고위험 스포츠로 알려진 자동차 경주자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경기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여러 대 차가 진짜 꽝 엔진 소리를 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이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인디 500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레이서들의 그 경주자의 사망 사고가 정말 여러 번 있었던 아주 위험한 경기입니다.
네.
경주 차량의 속도가 아주 높죠.
네.
트랙의 특성도 한 요인이 되지만 차량 간에 또 접촉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경주자뿐 아니고요. 안전요원들 또 관중들도 잠재적인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런 위험 요소를 모르고 출전하는 경주자들은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감수를 하고 출전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인디 500 같은 자동차 경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도 있고요. 규정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대 기술과 안전 장비가 뭐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여전히 고 고위험 스포츠는 맞습니다. 네. 인디 500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노력 덕분에 더욱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그 특유의 스릴, 흥분을 즐기면서 매년 이 경기가 인기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의 첫 번째 여성으로서 인디 500의 출전 자격을 얻은 사람, 첫 번째 주인공 제닛 거스리 소개해 주시죠.
네. 제닛 거스리 씨. 올해 나이가 86입니다.
네.
모터스포츠에서 유리천정을 허문 선구적인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네.
인디스타에 따르면 거스리 씨는 1938년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1960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은 직후에 첫 차로 1953년형 제기어 XK120M 쿠페를 구입했습니다.
스포츠카겠네요.
네. 네. 레이싱에 열정을 갖게 됐는데요. 속도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서 더 빠른 차를 구해 타기 시작했고요. 엔진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거스리 씨가 그럼 언제 이 인디 500에 참가한 건가요?
자동차 명예 전당에 따르면요. 1972년에 레이싱을 전업으로 삼았답니다. 인디 500에 출전한 시기는 1977년이었고요.
네.
당시 이 대회 출전 자격을 얻고 참가한 최초의 여성이 돼서 화제였습니다.
네.
인디 500 또 이보다 앞선 2월에 데이토나 500 대회 출전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네.
자, 1978년 인디 500에서는요. 자신이 직접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9위까지 올랐는데요. 이 기록은 2005년까지 인디 500에서 여성이 기록한 최고의 순위였습니다.
네.
자, 거스리 씨의 경주차 대회 경력은 5년 동안 11번인데요. 그 높은 순위 팀과 함께 출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어떤 대회에 나갔던 건가요? 그 밖에 주요 다른 성과를 좀 볼까요?
네, 대회를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
1979년 밀워키 마일에서 5위였습니다. 20년 넘게 다른 여성 경주자들이 뛰어넘지 못한 기록을 세웠고요. 이보다 앞서 1977년 데이토나 500에서는 최고 신인상 받았습니다.
네.
브리스톨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현대 나스카컵 시리즈에서 여성 드라이버가 기록한 최고 성적 중 하나를 남겼고요. 거스리 씨, 당시 여성으로는 후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직접 차량을 조립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등 많은 기술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많은 여성 레이서들에게 독립성, 자립심을 심어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스카 대회가 당시엔 또 다른 이름 아니었을까요?
예. 이 나스카컵 시리즈가 지금은 미국 최고 수준의 스토카 레이싱 시리즈인데요.
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윈스턴 컵에서 넥스텔 컵 시리즈, 그리고 스프린트 컵 시리즈,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 나스카 컵 시리즈에서 나스카 컵 시리즈로 불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닛 거스리 씨가 경쟁했던 경기는요. 당시에 윈스턴 컵 시리즈였고요. 지금은 그것이 나스카 컵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스토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무슨
맞습니다.
차를 말하는 건가요?
예,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차 종류와 대회 관련해서 차들이 좀 다 다릅니다.
네.
먼저 인디카는요. 오픈 휠 구조입니다. 인디 500 대회와 여러 대회에서 이 인디카가 달리는데요.
네.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오픈 휠 자동차는 바퀴 4개가 옆으로 툭 빠져있는 듯한 그런
그렇죠.
모양이 셉니다. 바퀴 높이하고 차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뭐 차 자체가 아주 낮고 바퀴가 아주 큽니다.
네.
반면에 그 방금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려야 되는 스토카는요.
네.
일반 자가용 모양입니다. 세단형 자동차고요.
네.
인디카는 타원형과 도로 코스 등에서 경주를 하고요. 스토카는 주로 타원형 트랙에서 경주하는 겁니다. 인디카는 연료 전략, 연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전략이 필요하고 타이어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스토카는 내구성 또 일관된 성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차 모양만 봐도 이게 인디인지 나스카인지
그렇죠.
알겠네요. 여성으로서 참 자동차 경주의 역사를 만든 히스토리 메이커가 된 거스리 씨. 경주장 밖에서도 꽤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시대의 자동차 경주 레이서였으니까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제닛 거스리 씨 자동차 경주자로 유명했지만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기도 했습니다.
오.
비행 교관이었고요. 네. 항공우주 엔지니어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 거스리 씨의 헬멧과 운전복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도 있습니다. 네. 거스리 씨 2006년 국제 모터 스포츠 명예 전당에 올랐고요. 2019년 자동차 명예 전당, 2024년 나스카 명예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네.
자신의 경력을 담은 자서전 제닛 거스리 A Life at Full Throttle 전속력으로 달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자신이 여성 경주자로서 경험한 것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후원받지 못한 뭐 사실 등 여성으로 느꼈던 그 성차별에 관한 목소리를 높인 점이 주목되는데요.
네.
2019년은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의 30for30 시리즈인 Qualified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거스리 씨 이야기가 방영됐습니다.
네.
여기서 거스리 씨는 여성이 비범한 일을 해온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들의 역사는 잊혀지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부정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한다. 여성들은 항상 이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여성 최초로 이 대회에 출전했던 제닛 거스리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막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길 것 같은데.
네.
자, 계속해서 올해 대회에, 그러니까 올해 대회에
네.
유일한 여성 경주자 캐서린 레그 씨 알아보죠. 일단 레그 씨는 미국인이 아니네요.
네, 영국 사람입니다.
네, 대회가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뭐 각국에서 몰려오는 거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캐서린 레그 씨는 올해 인디 500의 유일한 여성 경주자입니다.
네,
레그 씨는 2024년 올해 그 인디애나폴리스 500 대회 출전한 38명의 경주자 레이서 중에서 유일한 여성 경주자이고요. 올해 43살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레이서이고요. 이날 그 데일 코인 레이싱 팀의
네.
넘버 51, 51번 달랄라 혼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레그 씨. 어릴 적에 가족 휴가 중에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경주라는 것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면서 어렸을 때는 자신이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과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포브스지 인터뷰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그 씨가요. 이 인디 500에 여러 번 출전했더라고요.
네네.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레그 씨가 인디 500 출전한 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2012년, 2013년에 나왔다가 2023년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가 그러니까 인디 500 출전 네 번째가 됩니다.
네.
작년 인디 500에서는요. 레그 씨가 여성 경주자로서 역대 최고 속도 기록을 세우면서 주목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랩, 첫 번째 바퀴에서 시속 373km, 네 바퀴 평균 속도에서 시속 372km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생각만 해도 사실 좀 어지럽긴 합니다. 이 속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25km 거리를 50분 만에 주행하는 겁니다. 축구장 경기장에서 그 골대에서 골대까지 거리가 약 100m가 되는데요.
네.
이걸 1초 안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가 됩니다. 올해는 경기 도중 그 차 엔진에서 연기가 나서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레그 씨는 나스카 엑스피니티 시리즈를 포함해서 여러 대회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2005년 도요타 애틀랜틱 레이스에서 우승해서 북미 주요 오픈 휠 레이스에서 우승한 첫 여성이 되기도 했고요.
네.
레그 씨는 매우 드물게 유일하게 화장품 회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꾸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하마스가 완전하게 파괴될 때까지 가자지구에서 영구 휴전은 있을 수 없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1일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만들었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한 휴전안의 주요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먼저 6주 휴전 기간 이스라엘군이 부분 철군하고 일부 인질을 석방하며 양측이 적대 행위의 영구 중단을 협상하는 내용의 휴전안을 이스라엘 측이 제안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1일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군사 통치 능력을 파괴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영구 휴전에 합의할 것이라는 개념은 실행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하마스는 지난달 31일 이스라엘 휴전안에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프리카 민족회의 ANC의 30년 집권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1일 총선 개표가 99% 마무리된 상태에서 ANC는 40.2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ANC는 지난 2019년 총선에서 57.5%를 득표했습니다. 하지만 ANC는 여전히 1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2단계에서 50%를 득표하지 못한 것이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운영 당국은 최종 개표 결과를 오는 2일이나 아니면 더 빨리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주요 정당들은 연정 구성 협상에 들어가기 전 최종 개표 결과를 기다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ANC 외 주요 정당으로는 중도 성향의 제1야당인 민주동맹, 극좌 성향의 경제자유전사, 그리고 과거 ANC를 이끌었던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MK당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인 우크라이나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기대가 충족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회의 계획이 중국 측 요구 및 국제사회의 일반적 기대와 여전히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중국의 생각과 우려를 관련 당사자들에게 알렸고 모든 당사자와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으로 유발된 전쟁을 끝내려는 희망에서 평화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남중국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31일 중국에 경고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어떤 필리핀인이라도 중국의 고의적인 행위로 목숨을 잃으면 이를 전쟁 행위에 가까운 것으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필리핀의 조약 파트너들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남중국해가 여전히 워싱턴의 주요 초점이며 아시아가 안전해야 미국이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오래된 분쟁이 공격적인 충돌로 격화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빠르게 긴장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국과의 전쟁이 임박했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오산과 오해를 피하기 위한 미국과 중국 사이 새로운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31일 이번 행사와 별도로 둥진 중국 국방부장을 만났습니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한 연설과 관련해 필리핀이 국제법에 따라 어떻게 주권을 지키고 있는지 강력하게 말했다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중국과 대치하면서 필리핀인이 사망할 경우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BOA 마감 뉴스였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BOA 저녁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